제대로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보다도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이 성할 것이라고 그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사랑이 식어져서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경악할 만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아이의 옷과 또 신발, 양말을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고 있는 아이를 구타를 해서 죽였던 범인이 있습니다. 그는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을 또 호수에다가 버렸었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악한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그 아이를 이렇게 했던 이 일, 이러한 일들이 최고의 악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자꾸만 식어가는 일들이 눈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모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만 살아가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 수 없고 그리고 자꾸만 퇴락해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주변을 착한 일들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의도적으로라도 찾아가서 참석을 해서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뒤로 침륜에 빠져서 물러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 무료급식에도 참석을 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사로 지원을 해서 내 자녀는 아니지만은 그들을 꼭 내 자녀인 것처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동참을 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는 자꾸만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동참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페에 봉사를 하면서 카페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커피만 마시지 말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교회가 아닙니까? 저들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들에게 주옵소서.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들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한 이 말씀을 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여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조금 깁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이 기도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악에게 져서는 안 되고 선을 행함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요즘 제가 집에 갈 때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녁 12시 가까이, 자정이 가까이 되었는데요. 이제 주차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동네에 그 실내등이, 차에 그 실내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우니까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내일 아침에 이 주인이 일어나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이 황당한 일을 겪을 것을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대로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늦었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거의 아마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걸었는데요. 아주 잠결에 아주 귀찮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누구냐고. 이 밤에 누구냐, 그런 의미입니다. 괜히 제가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기 차에 불이 켜져 있네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차에 불이 켜져 있네요.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분이 내려와서 불 켜져 있는 것을 보았겠죠. 불을 끄겠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참 고마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그때도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돌아가는데 또 실내등이 켜져 있는 차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여자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에 실내등이 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번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서 아마 내려와서 불을 껐을 것입니다. 그분도 내려와서 불을 끄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참 고마운 사람이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살고 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서 이제 주차 공간을 찾고 있는데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바퀴 돌면서 보고 있는데 한 아가씨가 내려왔습니다. 그 아가씨가 내려와서 차를 아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차를 못 빼는 겁니다. 뒤에 가로막혀진, 어중간하게 막혀져 있는 차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공간이 넓은데 운전이 좀 미숙한 것 같았습니다. 운전을 앞으로 뒤로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내렸습니다. 내리고는 차를 미는데요, 그 차가 얼마나 무거운 차인지 모릅니다. 저도 제 차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를 밀어보았던 적이 있는데 잘 안 밀립니다. 웬만하면 제가 내려가서 밀어주고 싶은데요, 그 차를 아주 그 아가씨가 미는데 차가 안 밀리니까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차가 따뜻하기 때문에 시트도 따뜻하게 대표져 있고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아가씨 한 번 뉴스 한 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릴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추우니까요. 근데 아가씨가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렸습니다. 내려서 뭐 저는 그래도 운전 경력이 있으니까요, 쉽게 차를 빼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돌려가지고 잘 나갈 수 있는 길에다가 이렇게 가서 세워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요, 제 앞에 와서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며칠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가는 딱 그 시간에 7시 한 5분, 10분 그 정도에 그 아가씨가 늘 내려와서 차를 운전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를 이제 가끔 봅니다.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지나갑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저는 저로 인해서 우리 동네에 좋은 소문이 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참 착한 사람이 살고 있다. 내 일은 아니지만은 실내등이 켜져 있는 것을 전화를 해주고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참 좋은 사람이 살고 있구나, 이런 소문이 좀 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지나가면서 차에 불이 켜져 있는지 아닌지 그걸 눈여겨봅니다. 아직까지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지만은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착한 일을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동네에 참 좋은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이었구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면서 인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큰 일은 아니지만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살고 싶지 않아라는 말이 나오는 동네가 되도록 만들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적극적인 선한 일을 통해서 이 동네는 정말로 살만한 동네라고 이런 말이 나오도록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다가 보면 아주 조그만 선행에서부터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끊임없이 유지를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이 예배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도와 우리의 선한 삶, 이 선한 삶에 여기에서 성령 충만이 끊임없이 유지가 되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사람이 어디에까지 타락될 수 있는가? 성도라 할지라도 어디에까지 넘어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삶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상을 도끼로 찍어서 그걸 가지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기도원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아세라 상, 그 아세라 상은요 옆에 서 있는 그 여성 여자 상입니다. 아세라 상을 내가 찍었는데 하나님, 동네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30절 말씀을 보면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었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상을 찍었는데요, 우상을 찍어서 불에 태워버렸는데 누가 달려왔습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달려와서 기도원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고자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들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원을 죽이고자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애를 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유별나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죠. 유별나게 그렇게 믿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기에까지 타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뉴스에 목사님들의 죄악상들이 나올 때가 있죠.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시죠?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차마 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들이라고 안 떨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라고 그런 죄악 가운데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손가락질만 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빠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빠져버리고 그리고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타락을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해버립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만 됩니다. 제가 매달 보는 그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요, 전 세계 신학계의 흐름을 보여주고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의 모습이 현재 어떠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잡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의 현재 상태 그리고 그 달에 있었던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건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교회에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쿠바의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남미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 또 태아를 죽이는 낙태법을 합법화시켰다. 그래서 교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에콰도르 나라인데 그런 상황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요, 한국 교회를 보여주는 어떤 한 사건을 그 잡지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건이지만요, 이것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한 사건이다, 한국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충격을 받았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지가 크게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우리 뉴스에도 다 나왔습니다. 그 전도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도지의 첫 번째 면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이런 제목의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편을 이렇게 넘기면은 그 교회 여청년들 18명의 프로필 사진과 직업, 나이, 이름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는요, 나눠주는 전도지에 남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라는 제목과 더불어서 넘기면 똑같이 그 교회 남자 청년들의 얼굴, 나머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전도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만든 그 이유는요, 그 청년부를 담당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고사하고 전도지조차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풍토에서 어떻게 하면은 전도지를 받아볼 수 있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잡지에서는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이 이러하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풍자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실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아이디어를 내어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은 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복음을 마치 구걸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악해졌다라고 하는 뜻이고, 다른 면을 보게 되면요, 그 잡지에서는 이런 말을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시를 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요, 전도지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여자 청년들에게 얼굴을 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그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하면서 소개팅 해볼래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다면요, 복음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 1등을 하면은 냉장고를, 대형 냉장고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한번 참석하면은 5,000원 돈을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성도를 모으기도 한다는 뉴스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탄을 또 받았는지 모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런 아이디어 필요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선물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말씀만으로 좋게 했었죠. 성령께서 여기저기서 그냥 역사를 하셨습니다. 선물이 없었고 이상한 전도지 만들지 않아도 되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구걸을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그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왜 우리가 구걸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랬죠. 목회자가 성령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사역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그 끈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넘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 목회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이 성령의 옷을 입지 않으면요, 그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가장이 성령의 옷을 입어야만, 그래야 가정에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어야만이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과의 그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가정에서 어머니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꾸만 악해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삶에 어떠한 능력도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아주 순수하게 성령 충만함, 이것이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당장 기도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죽이려고 하던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참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을 보면서 주눅이 들어 있어야 될 기도원이요, 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3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요,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주눅이 들어서 있지 않고 나팔을 불었다 그랬죠. 그가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 서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동네 사람들까지도 변화가 되어져서 다 따라왔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기 전에 기드온의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기드온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동네 사람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사람들이 기드온을 부르는데 그 별명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룹바알.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닌데요, 여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이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이 여룹바알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알에게 대항하다. 여룹바알이요, 그 이전에는 기가 죽어 있었고 숨어서 타작을 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져 있었던 이 여룹바알의 별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여룹바알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 기도원을 가리켜서 바알에게 대항하다라고 하는 뜻의 여룹바알에 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별명입니까? 기도원은요, 이 바알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원은 사탄과 싸우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죄악과 더불어 싸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기드온이요 일어났던 것입니다. 죄악과 더불어 싸우는 자,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여룹바알의 별명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여룹바알이라고, 저 사람은 예수쟁이라고,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패잔병이었던 기드온이요, 이 여룹바알이라는 소리를, 죄악과 더불어 싸우는 자라는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기드온은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룹바알이 된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이 공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누리고 또 성령과 더불어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도 내 곁에 서셔서 나와 더불어서 함께 걸어가면서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으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일 예배 때 모여서, 오후 예배 때 모여서, 새벽 예배 때 모여서, 수요 예배 때 모여서, 새일 예배에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속에서 주께서 역사를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변함없이 기도하다가 보면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 저는 동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인사를 나누셨죠? 내일 기도의 11조입니다. 새벽에 기도의 11조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베트남의 그 민등 목사님 이야기를 아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두 달 정도 되었는데요. 두 달 조금 더 지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우리 선교팀이 팀과 더불어서 베트남에 갔을 때에 공산주의 국가 라오스의 교회를 기공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기공 예배를 드릴 시점이 아니었는데 우리 드림 교회가 라오스와 미얀마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선교를 하고 있다,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 그 장윤아 선교사님이 듣고 우리가 떠나기 전에 그러면 라오스에 들어가서 기공 예배를 드리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때문에 갔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갔던 그 베트남 민득 목사님, 한국인 아닙니다. 민득이라고 했어요. 그 베트남 목사님의 성함이 그렇습니다. 그 민득 목사님이 우리가 보는 그 앞에서 이렇게, 잡혔죠. 잡혀서 이제,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요. 교회들이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를 했었고 저는 꼭 저 때문에 잡힌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기공예배 인도를 했으니까요. 하필 왜 이럴 때 잡혀갔습니까? 참 가슴이 많이 아파서 기도를 같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또 그 선교회에서도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그 선교회 장로님 막 흥분하셔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을 두 번째로 전화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전화를 드립니다 하면서 막 흥분하셔서 막 전화를 하십니다. 저는 그 한 3일 전인가 이미 출국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은 잘 몰랐었죠. 근데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세한 걸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요. 어제 저녁에 11시 40분에 메일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읽어보았습니다. 민등 목사님 70일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재판을 하면은 3년에서 4년 정도 감옥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70일 만에 출옥을 했습니다. 추록을 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주신 일들을 기적을 내가 간증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편지도 제가 이렇게 보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 관리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 장윤아 선교사입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오느냐? 한국에서 옵니다. 예, 물론 전 세계에서 오고 있지만은 한국에서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베트남에서는 병원을 13곳을 세웠고 또 교회를 186군데를 세웠고 학교도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 고위 관리가 깜짝 놀라면서 정말로 그렇느냐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우리들에게도 좀 소개를 해주고 우리 라오스에도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너를 석방을 해줄 테니까 그 장윤아 선교사님 우리가 정식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가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라오스 대사관에서 장윤아 선교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베트남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어제 토요일이죠. 정오경에 이렇게 그 베트남 대사관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길을 열어줄 테니까 우리나라에도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를 짓는 것도 허용을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크게 소란만 일으키지 말고 교회를 짓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어졌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요, 그 대사관과 대화를 마치고 이제 내려가면서 부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그 전화기를 통해서 그 어떤 집사님이 내가 병원을 짓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당장 그 자리에서 10만 불의 선교 헌금을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있던 그 70일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보고 계셨던 그 시간이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오스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을 지금 이렇게 열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하려고 하는 곳이 라오스와 미얀마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길을 여셔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면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성령의 역사들이 자꾸만 줄어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늘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